역사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극한 시련 속에서도 모두가 다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론 생김새부터 다르지요.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태풍이 올 때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탁 파묻고 이렇게 움츠러든대요. 예, 자, 움츠러드는데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를 확 펴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과 독수리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봅니다.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웬만하면 감당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셉은 충분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답답합니다. 세계적인 정세를 보아도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뭐 프랑스, 가장 안전하다는 프랑스, 독일, 뭐 미넨에서도 계속 또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예,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우리도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더구나 이런 일로 인해서 북한과 한국과의 그 관계의 미묘한 대치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잘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6주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지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버림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가장 충성스럽게 대해 주었던 이 주인, 자신을 신뢰해 주었던 그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상사로부터 그렇게 믿었던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아 배신을 당합니다. 차라리 완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막 욕이라도 퍼붓고 관계를 단절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가깝게 여겼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그의 상실감은 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계속적으로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는 일들마다 족족 그렇게 막히게 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런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열심히 남 쉬고 남 놀 때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족족 이렇게 망하고 또 다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당연히 원망이 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배신을 하고 무참하게 떠나버리는 그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던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하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 처지에 놓이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한 결과는 축복이어야 되고 영광이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결과가 뭐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 순종의 결과가 십자가였을 때에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왜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웬만하면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시련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십시오. 만약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으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견디셔야 합니다. 그 견딜 힘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에 다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근육이 막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꾸준히 관리해 왔을 때에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꾸준히 열심히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만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과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는 사람과 누가 더 기도의 응답을 더 받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추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의 기도가 더 응답이 빠른 거죠. 어쩌면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은 회복 불가능한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당하는 고난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 그 계획 안에 그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 가운데 그 고난조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이 있는 곳에 기회도 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진행하여 꿈으로 결론을 맺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내내 꿈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발단이 돼서 형제들에 의하여 미움을 샀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팔리움을 당하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모든 일들을 스케줄들을 이끌어 가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꿈이 있는 곳에 기회가 오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누가 있는 곳이에요? 요셉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지난 이 3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도망쳤다가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혔던 그 감옥에 바로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생을 향해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위해서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 왕에게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꺼려지는 것이지요. 인생의 밑바닥이 있는 것이 바로 감옥 아니겠습니까? 결코 들어가지고 싶지 않은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감옥은 그의 인생사를 새로 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지나가는 비와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비는 어떤 것이에요? 곧 사라지는 거예요. 곧바로 밝은 태양빛이 비추는 맑은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고난의 때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지나가는 비와 같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평생 바로왕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이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가 감옥에 갔던 일로 말미암아 왕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고 더구나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조차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조차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꿈이 있는 곳에 기회가 오려면 언제나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요셉을 지명하여서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지명해서 이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죠.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최대한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두 관원장을 최대한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섬기는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대개 서로 섬기고자 하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섬기고자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요. 다툼과 갈등이 생겨요. 경쟁 심리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왜 안 섬겨주나 왜 인정 안 해주나 기분 나쁘고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섬기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섬기는 자세가 없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28일부터 우리 교회가 교육교회 여름 연합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관심 있게 살펴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230여 명이 함께 일에 동참하고 함께 헌신해 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부딪혀서 230명이 수련회를 진행할 것을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에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해서 어린 자녀들이 행복하게 순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이 모습들을 기대해 보면 감사하죠.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인사말을 정했습니다. 교역자들부터 인사말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면 만날 때마다 제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섬겨드릴까요?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만나면 제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섬겨드릴까요? 이것입니다. 먼저 교역자들부터 섬기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섬겨드릴까요?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들까지 모두가 다 제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어떻게 섬겨줄까?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겨주십시오. 물질로 섬겨주십시오.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십시오.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그리고 섬김의 자세의 태도로 준비된 이번 연합 수련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 자녀들 중요합니다. 학원 보내는 거 중요하고 과외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3일 놓쳤다고 해서 대학 들어갈 애가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3일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아이의 평생의 비전이 달라질 것입니다. 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거든 학원 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3일 동안 학원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학원 안 보냈다고 해서 아이가 대학 들어갈 애가 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지도할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부모님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이번 연합수련회 꼭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학원 빠지고 들어오는 수련회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그럴 때 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손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리고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섬김의 삶을 이렇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영혼 구원도 있을 수 있고 섬겨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얘기합니다. 왜요? 지난밤에 꿈을 꿨거든요.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니까 번뇌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한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묻지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의 고통, 남의 아픔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알아주길 바라죠. 자기의 근심, 자기의 걱정만 커 보이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 아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건데 다른 사람이 겪는 건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평소 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근심빛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근심빛이 가득하세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누가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들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섬길 줄 알 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영광의 복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축복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이 있는 곳에 기회가 오려면 사람은 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요. 사람의 존재는 있는 존재예요. 자꾸 까먹어요. 더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차례대로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던 거지요.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지요?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포도송이가 익었고 또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바로의 포도를 짜가지고 더 넣어서 바로에게 주지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서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죠. 사흘. 예, 사흘 아래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당신의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영광을 다시 도로 찾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또 다가가서 묻습니다. 그것이 16절로 17절이지요. 흰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듣고 또 해석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광주리는 또 동일하게 사흘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해석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은 분명히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지요. 제3일에는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됩니다. 재밌는 것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인간이지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쉬울 때는 별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은 이렇게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괜히 삶이 어렵다고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이 만약에 내 인생의 해답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물을 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사람이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때 결과적이긴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너무도 잘된 일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성경의 스케줄 문맥상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단면적인 부분을 보면 요셉을 잊은 것이 너무도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갔을 때에 이것을 기억해서 뭔가 요셉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그저 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든지 또는 요셉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든지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때 요셉을 잊은 것이 너무도 잘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 우리 중에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할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혹 힘겨운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기대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감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고생을,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겠습니까? 단순히 일자리 하나 얻게 하려고 요셉을 그 감옥에서 그 감옥살이를 하게 했겠습니까? 겨우 그 정도 해주려고 요셉을 그 고통을 겪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인 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힘겹게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에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감옥같이 어둡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론 우리가 생각하던 그 시간에 응답이 안 되어도 그 시간이 우리를 기도 훈련하는 시간임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헛되이 기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원망과 불평 대신 끝까지 신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나를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화면 바꿔주세요.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까지 낮추셔서 필요한 만큼의 훈련을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혹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비록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시간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실 줄 믿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섬기는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사람은 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꿈이 있는 곳에 기회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28일부터 시작되는 연합순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